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갔죠. 복의 사람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사람이 되게 약속을 하시고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복의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내가 그 말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거기다 내 삶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관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복의 사람은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삶을 던지는 그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만지셔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사람에게는 기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살 동안에 기다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복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셔서 떠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떠날 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일부 예배 때도 아시는 것 같은데 대답이 아주 좀 신통치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네, 75이죠. 사라의 나이는?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10살 차이가 나니까는 65세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몇 세에 이삭을 얻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나이가 아브라함이 몇 살가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났죠? 아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거죠 지금? 100세죠 100세. 그죠? 99세에 다음 해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와서 말씀해 주셨고 그때 사라가 속으로 웃었죠. 너 왜 웃냐? 안 웃었는데요. 아,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어떻게 낳을까? 좋긴 좋지만 듣기는 좋지만 과연 그게 될까?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웃었죠. 100세에 그 아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몇 년이 흘린 겁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아이를 낳기까지 25년의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식을 얻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사람의 그 모습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뭐 달랬지만 당시에 그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대를 이어가야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5년의 기간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25년의 기간을 기다리게 했을까? 그 25년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으면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속았다. 하나님이 나한테 사기쳤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창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민족을 이룰 것이다. 뭐 이러면서 거창한 말씀을 주시고 떠나라 그래서 떠났어요. 떠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고대사를 보면은요, 그분이 살고 있던 그 갈대우르는요, 문명이 상당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런 좋은 땅을 버리고 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떠난 거거든요. 그런데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5년이 돼서 아들을 주실 때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번민이 있겠어요. 그 번민의 흔적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아들이 안 생기니까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거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하면서 아니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그 기다립니다. 10년이 지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됐을 때 그 아내 사라가 도저히 못 참겠어요. 오죽했으면 자기 여종 하가를 후처로 드리라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여러분, 자기 남편인데 둘이서 행복하게 오존도존 살면 되는데 그 아들 때문에 남편한테 후초를 드리라고 하는 얘기를 오죽했으면 했겠냐고요.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 심정 이해하시겠습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 드리면 뒤집어지지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요. 아들 하나 얻겠다고 그 아내 사라가 여종 하가를 들여보내가지고 아들 하나 만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10년을 기다렸을 때 정말 죽을 지경인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 하나 낳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임신이 그냥 됩니다. 태어난데 아들입니다. 잠시 동안 기뻤겠죠. 아, 그런데 그 여자들은 참 주도권 싸움에 또 아주 능한 사람이라 이 하갈이 나 아들 낳았어 그러면서 이제 본처 자리를 꿰차고 들어오려고 그러니까는 이게 또 참을 수가 없죠. 아니 아들 하나 얻으려고 집어넣었더니 이게 나를 갖다기 멸시해?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 정말 우리 집안에 있어서든 안 되는 존재가 하갈과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 그 태어난 바람에 그놈 때문에 이제는 사라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다 당신 아브라함 책임이다. 네가 어떻게 저 신에게를 이렇게 됐냐. 아, 자기가 후처를 집어넣고선 또 이런 문제라니까 그 책임을 또 남편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근데 참 아브라함이 참 선한 사람이에요.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혈통을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여러분요. 그 아들 때문에 이게 참 사단이 난 거예요.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그래도 어떻게 하나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건데 아 이게 가정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부부는 뭐 싸움 안 하겠어요. 아마 되게 아마 싸움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막 고민고민 하다가 결론을 딱 내린 거면 뭐냐면은 내보내야 되겠다. 참 대단한 겁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하갈과 그 아들을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그 부부 사이가 깨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 결단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 보면은요. 자,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이제 나갔던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천사를 만나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겪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기다리는데 또 아들이 안 들어서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15년이 흐르는 겁니다. 25년의 기간 동안이 이 아들 문제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어려움이 있고 부부 사이가 정말 갈등이 생기는 이런 고통들이 있게 됐는데 드디어 이제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얻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요 여기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그렇게 마음고생하면서 그 긴 세월을 보내게 하셨는가? 참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정말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나를 기다리게 하셔도 되는 것인가? 그때 나한테 주셨던 은혜, 말씀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정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깨닫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하면서 등 돌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을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곧 지켜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붙들면서 기다림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자기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만져지면서 변화되는 삶을 살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버릴 때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 어떤 상황에 딱 들어가다 보면은 내 내면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딱 들어가면은 내 안에 있는 혈기가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쉽게 거짓말하는 내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안에는 탐욕이 없는 줄 알았는데 탐욕이 불쑥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여러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나를 집어넣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속을 집어넣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 참으면서 나의 모습을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위험한 성격이 뭔지 압니까? 감정을 너무나도 쉽게 드러내고 그리고 말을 할 때 너무 쉽게 그냥 생각난 대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기다림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을 한번 뱉어놓으면요, 이게 잘 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한 말이야 그러더라도 듣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표현을 함부로 했을 때 그것이 상대방한테 상당히 아픔을 줄 때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통해서 역사해가지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그래 내가 참아야지, 여기서 내가 혈기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은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 내가 참아야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오래 참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내 상황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난 가운데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가운데서 배후 역사는 악한 영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 이것이 정말 영적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면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성경을 빌며 성령 감동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참을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말이야 못돼도 저렇게 못돼서 하나님은 저런 사람 안 데려가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쉽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깨달음이 오고 이해가 되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동물들과 교감하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해요. 아 요즘에는 정말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동물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전 가끔 보면은 그런 프로그램이 잠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해요. 개하고 사는 사람이라나 뭐 약간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니까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그 문제를 내면은 전문가를 부르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죠. 어제 잠깐 제가 그 TV를 보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하얀 강아지를 키우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 강아지가 그 손을 그렇게 핥는 거예요. 손을. 그래 이제 낮에 직장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은 하루 종일 자기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그 강아지를 또 얼마나 사랑스럽게 둘이서 사니까 자식 같죠. 그럼 이 강아지가 손을 이렇게 핥아줘요. 그러니 정도가 지나친 거예요.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계속 같이 자면서 손을 핥으니까는 이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이 강아지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건 그런 거예요. 강아지가 혼자 있으면서 주인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주인이 이제 밤에 들어오면 반갑잖아요. 그러면 손을 먼저 내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강아지는 그 애정 표시로 받아들여가지고 아 주인의 사랑받는 것은 그 손을 핥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손을 핥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이 내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정 표시를 하면서 손을 이렇게 핥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너무 지나치면 주인이 싫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시해 주고 다른 방법으로 애정 표현 방법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니까 이제 자기가 자유를 얻게 된다고. 몰랐을 때는 아, 사랑스럽긴 한데 너무 괴롭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까는 이제 깨달음이 오니까 서로 간의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죠. 참 우리가 신앙사는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꾸만 불편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악한 영은 이간질하는 영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만 이간질해가지고 네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시냐 내가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경험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이간질하는 영들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 역사하는 때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다리면서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고 기다리는 가운데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난 나만 그냥 기도할 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에 성숙한 사람들은요 뵙습니다. 말씀대로 된다, 언약대로 된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99세 때입니다. 99세가 언제입니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 99세, 100세는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그때에 아들을 낳겠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그때에 이름을 바꿔버려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라에서 사라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언약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아브라함과 사라거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복의 약속이 있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랍 족속들,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절대로 안 없어져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언약에 대한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언약은 영원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지켜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언약을 행합니다. 결혼할 때 언약을 이제 행하게 하게 되는 거죠. 언약은 중요한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언약은 중요합니다. 깨어져도 언약은 중요한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로 깨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역사,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언약이 어떻게 지켜지는가를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언약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휴거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어도 천당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 여러분, 이번 주간 살면서요, 언약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나 않습니까? 아니, 뭐 약속 지키시겠지. 그런 정도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성경을 펴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약으로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요. 믿습니까, 여러분? 언약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언약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 믿긴 했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또 잘못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언약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만 언약을 자꾸만 흔들고 의심하게 하고 버리게 하려고 자꾸만 그러는데, 오늘 우리에게서 이 언약에 대한 이 마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이스라엘에서 관심이 자꾸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참 감사해요, 제가요.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 지난 주간에는 저 딸아이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는 책을 최근에 이제 저술하셔서 저한테 선물 주셔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굉장히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눈을 열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언약으로 세워져서 언약으로 지금까지 인도받는 나라인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예요. 근데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하고 딱 붙어 있어요. 하나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 없이는 신약이 없습니다. 유대인이 없이는 신학교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인 겁니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하나님께 이끌어 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인데 사람과 약속도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와 약속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약속하시잖아요. 자, 2절 보니까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약속인 겁니다. 5절 보니까는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약속인 겁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교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약속의 상징인 겁니다. 그리고 이삭도 약속의 열매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약속으로 쭉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상징이기 때문에, 약속의 민족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장막을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을 세우죠. 그러다 바벨론 때 파괴됩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 세는 겁니다. 그러다 반대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스기아를 보내가지고 성전 세우라 말씀하시잖아요. 아직은 세울 때가 아닌데 너무 방해가 심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데 세워 세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또 돼요 보니까 난 되더라 이거예요. 아니 되네. 분명히 살 수 없는 환경인데 주변국이 막 방해하는데 세워 그래서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통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는 거야. 야, 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겸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주 70년에 로마가 완전히 박살냅니다. 이스라엘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따라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세대에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대에 지금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고 싶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성전이고, 성전. 성전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 세워집니다. 극렬한 반대 속에서 성전 세워져요. 그 성전이 세워질 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때라는 것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거든요, 언약.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언약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2000년 썼어서 이 교회가 전 세계에 다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망합니다. 망한 조건들은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망한 조건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2000년 동안에 망한 나라가 회복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언약 때문이에요. 교회가 망할 조건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힘이 아닌 겁니다. 교회 시대가 언제까지 마칩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가 교회 시대에 끝납니다. 왜? 교회. 우리는 교회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다 공중에 들려가면은 이 땅에는 교회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개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지위가 높아진다는 것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녀가 잘 되게 하신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득전이 살든지 오직 주님만을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이 고백을 했는데, 바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이 살아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그 이름으로 인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누가 축복된 사람이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역사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인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더라도요, 포로로 끌려가지고 잘 될 일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요, 나라가 세 번 맡기는데도요, 여전히 국무총리가 되는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도요, 제가 뭐가 잘난 게 있겠어요? 저는 그때 느낌 중에서 너무 막막하다, 이런 것에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정말 막막했어요. 너무나 외진 곳에 들어가 있고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 막막하더라고. 다른 길은 없어요. 그 길만 가야 되는 그거 하나 갖고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참 감사한 것은 그 막막한 곳에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빈들이 갈지라도 나를 외롭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없는 곳에 간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너무 감사하고 한편은 죄송하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언약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우리가 포함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주신 언약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언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깊이 묵상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나는 기억하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자녀로서의 권세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는 거야. 언약의 백성이야.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주신 기쁨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소망의 사람이야. 이런 고백들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믿으시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주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1분간 기도합니다.